America in 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주요 경합주 지지율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공개된 더 힐 에머슨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49%를 기록해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조지아주에서 48% 대 46%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48% 대 46%로 2%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 46%, 해리스 부통령 45%로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섰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사람이 47% 동률입니다. 5%포인트 격차를 기록한 애리조나 외에는 격차가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앞서 발표됐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지지율을 얻어서 42%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에 들어갑니다. 무소속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2%를 기록해 38%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8%를 얻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부터 이틀 동안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전국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과 PBS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성인 1,3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실시해서 다음 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6%를 얻어 45%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 안에 들어갑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9%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3일 등록 유권자 1,6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해서 24일 공개한 설문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9%로 46%에 머무른 해리스 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당 격차 역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이날 2분기 경제 성장률 초기 추정치 발표에서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성장률보다 1분기 성장률이었던 1.4%보다 크게 오른 연율 2.8%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0%의 성장률을 웃도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해설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2년 반 만에 최고치인 4.1%까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 같은 성장률이 미국 내 소비 증가와 민간기업 재고 투자 및 비주거용 부동산 고정 투자 등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극적으로 앞당기고 중동에서 더 광범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24일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 정세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25일 성명에서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북한은 벨라루스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 기온 24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후보직 사퇴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와 연결짓는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공격거리를 제공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국민들에게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성과와 세계 무대에서 나의 리더십, 미국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 등 모든 것이 연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my record as president, my leadership in the world, my vision for America's future.
이어 하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와 미국 국민의 통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I think is more important than any title. I draw strength and I find joy.
특히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하다며 나는 미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지만 우리의 통합을 완성하는 이 신성한 임무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미래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자유세계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나는 금세기 들어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keep working to ensure America remains strong, secure, and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I'm the first. 이어 우리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기 위해 자랑스러운 국가들의 연합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강력하며 단결된 모습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의 동맹을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밖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과 각국에서 부당하게 붙들린 미국인 수감자 귀환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후면 미국인들은 미국의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며 나는 선택을 했고 내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경험이 많고 강인하며 유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a few months, the American people will choose the course of America's future. I made my choice.
또한 나에게 놀라운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리더였다며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8시에 시작됐으며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했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연임이 가능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역사적인 연설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historic speech. There haven't been many presidents who were able to run for.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후보 사퇴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와 당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인상적이고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특히 향후 또 다른 인기 없는 후보가 나올 경우 정당 내에서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5년, 20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정치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 교수는 또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re was no direct mentioning of Trump, but the whole subtext of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응은 당파에 따라 나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애국적인 결정이자 바이든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연설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혹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ill complain about Joe Biden's presidency. He will say exactly what he was saying in Pennsylvania before he was shot.
페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비전으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주곧 후보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도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대통령직에 대해 불평할 것이라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나쁘고 바이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페리 교수는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경제가 힘을 잃지 않고 권력의 공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sh said at the end, toward the end of his second term, when he knew he wouldn't be carrying on after that, he wasn't up for re-election anymore. But we were.
해리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말 더 이상 연임에 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승선까지 질주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임 도전에 나서지 않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레임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6명의 중국인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지난해 6월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의 거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는 시첸페이와 첸텐신, 시안후이, 두지아신, 왕동량, 한대지안 등 6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 장수성에 거주하는 사업가 시첸페이를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시첸페이가 최철민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의 우주 및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입을 포함해 최철민의 전자기기 조달 요청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첸페이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차단된 최철민을 위해 재정과 물질, 기술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첸페이의 아내 첸텐신 역시 최철민의 사업 파트너로서 최철민을 위한 조달 활동에 관여했으며 시첸페이의 아버지 시안후이와 시첸페이의 회사 직원인 두지아신 왕동량도 북한의 조달 작업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첸페이의 협력업체 대표인 한대지안도 지난해 말 최철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속 합금 조달 요청을 이행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기업 5곳은 모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첸텐신이 대표로 있는 베이징 산순다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와 베이징 칭화치디전자기술유한회사, 시안우이가 대표로 있는 치동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민웰전자유한회사, 한대지안이 대표로 있는 금속합금시트공급업체 이다통텐진금속재료유한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외교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3국 국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무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면서 이 회사들은 물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해 북한으로 배송하며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사와 대러 미사일 제공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 및 기업과 연계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넷은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영내와 국제사회 모두의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의 핵심 요소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부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고 부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무분별한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교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제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인 조력자들을 제재한 것은 양국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a circumstance where, you know, North Korea needs items that for their programs.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s revenue,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 getting the items coming back into North Korea.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자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 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2년 7개월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벨라루스와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진영 외교를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4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제10차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열린 지 약 2년 7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중국에서 먼저 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와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한국은 중국도 북러 군사밀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한중이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외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중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고 또 균열을 내기 위한 외교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전략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이 당사국 모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는 미한일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뭐 더 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한테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안보협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건설적인 역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측은 또 전략 대화에서 중한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저지해 양국 생산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와 함께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이물출 교수는 중국이 자국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게 이런 전략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한을 방문 중인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양측이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관심사인 지역과 국제 정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가 모두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리젠코프 장관이 24일 윤정호 대외경제상과도 담화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벨타통신은 리젠코프 장관이 윤 대외경제상을 만나 식량안보, 교육, 보건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제한받지 않는 분야의 양자 경제협력 발전 방안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과거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벨라루스 파견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난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 국가입니다. 지난 4월엔 예브게니 세스타코프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만나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동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3국의 연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루카센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3국의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은 처음으로 보인다며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지원 아래 북한이 진영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전혀 독립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거의 위성국가 수준이니까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진영을 계속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연속성에서 봐야 되는데 러시아만으로 진영이 구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과 벨라루스 간 잇단 고위급 접촉은 경제 군사적 실리 측면보다는 북한이 추구하는 이른바 신냉전 외교 차원의 상징성이 크다며 북한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친러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무부가 북한과 제3국 간 무기 거래가 북러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는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벨라루스 외교장관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방북과 관련해 평가할 내용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I don't have an assessment with respect to this particular visit, but as you know, we've been incredibly concerned about deep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그러면서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는 우리가 똑같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젠코프 장관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군사협력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3일 BOA에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은 불길한 이정표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주요 행위자들의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벨라루스는 최근 전술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푸틴의 군사적 전쟁 노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중국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광저우로 초청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가 쿨레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도 봤으며 이는 그들이 언제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saw the statement that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put out about those talks with Foreign Minister Kuleba, and I also saw the statement that the Ukrainian Foreign Ministry.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늘 돼 있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날까지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협상에 대한 진정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 2년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실시 중인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을 방어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24일 우리의 미한 연합훈련들은 사전에 계획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례적인 훈련이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김은총 공보관은 이번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최근 한반도 상황과 연관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훈련들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 모두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미한 양국의 국토를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23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공군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미 해병대 FA-18 호넷, F-35B와 한국의 KF-16, FA-50, F-15K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맹 내 전투기 특성 이해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해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2일 수원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 제2해병항공단 예하 31 해병기동단 224 전천후 공격비행대대 소속 FA-18편대의 한반도 전개 목적이 한국군 및 연합군과 함께 준비태세 기준과 치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지난달 17일에도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의 최신의 특수전용 중무장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군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 항공 지원을 비롯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실시된 지난 3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 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It is developing nuclear capabilities,
한편 미 제7 공군 대변인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9대 오산기지 이전 배치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0군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F-16 이전 배치가 70군의 전투력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측의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능력을 고양하고 필요시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남포에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주변엔 또 다른 탱크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는 배경에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시설 밀집 지역에 새로운 유류탱크가 등장했습니다. 플랜랩스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유류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새롭게 들어선 유류탱크가 보입니다. 지름은 약 25m.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높이를 알 수는 없지만 주변 다른 탱크와 유사한 모양인 점으로 볼 때 10에서 2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지름 18m짜리 유류탱크 두 개를 가운데에 두고 남쪽과 북쪽 공터에 각각 두 개씩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이들 부지는 올해 초 이 중 남쪽 부지 한 곳에 탱크가 들어서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쪽 부지 두 곳 중 한 곳에서 유류 탱크가 올라선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북쪽과 남쪽의 남은 부지에서도 공사 흔적이 발견돼 조만간 추가로 두 개의 탱크가 더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엔 유류 탱크 여러 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2022년 초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으며 2023년 5월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두 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10월엔 북부지대 유류 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의 유류 저장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6개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탱크를 합치면 조만간 40개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V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남포 유류 항구에 매월 최소 7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은 올해 초 일찌감치 그 한도를 넘겼지만 유조선의 입항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탈북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결속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명이 22일과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여러 북한 인권 행사를 통해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북한 독재 정권의 조직적인 반인륜적 모든 행위와 이를 정당화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대중화와 국제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위해 탈북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문화 콘텐츠를 통한 북한 인권의 대중적 공감을 만들고 젊고 전문성을 겸비한 공동체를 구성하며 북한 주민의 자결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실행에 옮기고 국제사회 활동가들과 연대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공동 주도한 이성주 조지 메이슨 대 방문연구원은 23일 VOA에 탈북 청년들이 서울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각자의 비전을 나누면서 선언문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언문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empowerment, 즉 자결권을 우리도 갖출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 정부에는, 북한 정권에게는 우리가 있는 한 북한의 인권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존엄이 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들이 쟁취될 때까지 우리가 늘 함께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연구원 등 탈북 청년들은 선언문을 한국의 옛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도해 추후 3.1운동에 이바지했던 2.8 독립선언에 비유했습니다.
2월 8일 날에 한국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썼거든요. 그게 3.1운동 33인이 모여서 3.1운동 선언문을 쓴 거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3.1운동 선언문이 저희 임시정부와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최초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언문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이번에는 워싱턴 데클레레이션이면요, 다음번에는 서울 데클레레이션, 그 다음엔 도쿄 데클레레이션, 그 다음에는 런던 데클레레이션, 베를린 데클레레이션, 파리 데클레레이션, 저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런 선언을 할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서 예술가, 언론인, IT 기업인, 소셜 인플루언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들이 동참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아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회의에서 발언했던 김금혁 씨는 자유세계에 사는 탈북 청년들이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어느 때보다 고통받는 북한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세대를 타겟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바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걸음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같은 경험 그리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장마당 세대가 밖에서 먼저 그들을 향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전주옥 씨는 생계형 탈북이 아닌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탈출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잘 아는 탈북 청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생존해왔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전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의 소명에 따라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는 그 활동 범위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이제 문화적 영역까지 이걸 풀어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스타트업 창업자인 오광명 씨는 향후 통일에 대비해 북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개발로 희망을 불어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당신들을 버리지를 않았다. 우리는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통일된다라 하면 이런 사업 IT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화 할 건지, 어떻게 실제로 IT 스타트업 할 건지를 막 상당히 제가 뭔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와 고위급 인사였다며 한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래퍼와 화가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강춘혁 씨는 북한의 3대 악법 제정 배경엔 한류 문화예술의 힘이 존재한다며 예술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볼 권리와 뭐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없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모든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더 그 북한 사회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일단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혁명이나 사회 변화 속에서 항상 예술이 항상 그 선두에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아니 평등하게 함께 가거나 그래가지고 북한 인권의 변화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에서 가지고 예술을 표현을 해서 모든 국제사회에 알려주고 북한 사회에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비정부기구인 유니피봇의 CEO로 활동 중인 정서윤 씨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한국 내 시각도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아쉬운 부분은 북한 인권이라고 했을 때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할 때도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북한 인권, 북한에 있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랬을 때 예.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한국의 인기 배우로 통일부 북한인권 홍보대사인 유지태 씨는 VOA에 탈북 청년들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북한인권의 비정치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도 여성 탈북자, 인신매매되는 탈북자들에게 붙여지는 단어가 돼지라는 단어가 붙여지거든요. 예, 사람이 아닌 돼지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 무국적자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보호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전문가들은 탈북 청년들의 워싱턴 선언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4일 VOA에 워싱턴 선언은 통일 한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의 훌륭한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들은 자유롭고 통일된 새로운 한국의 건국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이 비전 선언문을 보고 선언문이 동료 탈북민들에 의해 작성됐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전 세계에서 그들의 리더십과 성공 사례는 북한의 게릴라 왕조와 군락, 즉 수용소 국가의 노예로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for Dignity, Hope and Freedom is an important symbolic step.
이 선언은 전 세계 시민사회와 운동가들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렛 총장은 워싱턴 선언에 동참한 탈북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으면서도 한국에서 성공한 주인공들이라며 이들은 젊은 세대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라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북한을 탈출해 김 씨 일가의 통치, 빈곤, 정치적 탄압, 대량 살상무기 집중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fears it's those who escape the country and tell the truth.
그러면서 이 선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뿐 아니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북한 김씨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들의 결속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함남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평북과 함경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평안도는 50에서 150mm 이상으로 내리겠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도는 30에서 80mm, 많은 지역은 12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함남 지역 5에서 60mm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오늘 최고기온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먼저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안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포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5도에서 31도. 신의주 중간 강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한때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기온은 신의주가 24도에서 27도, 중강 21도에서 28도, 강계 22도에서 30도입니다. 희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기온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흐리겠고 25도에서 31도, 사리원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 최고 3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23도에서 30도입니다. 원산 구름 많겠고 기온 23도에서 29도, 삼지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산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주요 경합주 지지율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공개된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의 공동설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49%를 기록해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5%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조지아주에서 48% 대 46%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48% 대 46%로 2%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 46%, 해리스 부통령 45%로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섰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사람이 47% 동률입니다. 5%포인트 격차를 기록한 애리조나 외에는 격차가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앞서 발표됐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지지율을 얻어서 42%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에 들어갑니다.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2%를 기록해 38%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8%를 얻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부터 이틀 동안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앞선 전국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과 PBS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성인 1,3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실시해 다음 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6%를 얻어 45%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 안에 들어갑니다. 해당 조사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9%에 이르렀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등록 유권자 1,6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해 24일 공개한 설문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9%로 46%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당 격차 역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이날 2분기 경제 성장률 초기 추정치 발표에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성장률인 1.4%보다 크게 오른 연율로 2.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0%를 웃도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해설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2년 반 만에 최고치인 4.1%까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 방송은 이 같은 성장률이 미국 내 소비 증가와 민간기업 재고 투자 및 비주거용 부동산 고정 투자 등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5월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해설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극적으로 앞당기고 중동에서 더 광범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스라엘은 전후 가자지구의 재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목표는 이스라엘 파괴를 추구하지 않는 비무장 탈급진화된 가자지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전후 가자지구에 대해 압도적 안보 통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 아랍 국가들과 광범위한 안보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르 시리아 대통령과 24일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 정세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25일 성명에서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현재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